VOA 세계 뉴스입니다. 페루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발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루 정부가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이날 경찰에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국적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알베르토 오타롤라 볼루아르테 페루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공공기물 파손과 폭력 행위로 인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루아르테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집회 권리와 통행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 자유의 중단과 당국이 영장 없이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루는 일주일간 이어진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7일 탄핵 뒤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석방과 새로운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최근 6년 동안 대통령이 6차례 교체되는 등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부 중국 기업들을 잠정적 수출 통제 목록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일부 중국 기업들을 미검증 목록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계획은 최근 미 당국의 방문 조사를 허용하는 등 중국 정부가 협조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중국 기업의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더 이상 실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수출 통제 목록에서 제외되는 중국 기업의 수와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국 반도체 제조 기업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를 더욱 엄격한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을 잠정적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틀째인 어제 49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과 아프리카 연합 대표들에게 미국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과 기간시설, 비즈니스와 기술 분야에서 성장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돕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자금과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무역 파트너십 등을 위해 5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와의 새로운 협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13억 인구와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성공하면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며 미국은 아프리카 성장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에 맞서 미국을 아프리카 국가들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정상회의는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합법적 목표물이 될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밝힌 내용을 크렘린궁이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말 자신의 텔레그램에 미국의 패트리어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경우 러시아의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패트리어 제공은 언론 보도인 만큼 지금은 논평을 자제할 것이라며 공식적 정보를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주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더 이상 세계적 비상사태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이후부터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는 중국의 방역 자체가 그 질병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키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북한 지도부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삼가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세계적인 한국의 K-POP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의 입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징병제, 남북 분단 상황 등을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평북과 함경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4도가량 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북 동해안과 황해도 서해안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북한 정권의 도발 제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권유린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nuclear or ballistic.
베단트 파테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중국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테 수석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독려하는 것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at meeting, President Biden raised concerns directly about the DPRK's provocative behavior and noted that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관점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Our viewpoint is that we must limit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은행 제재를 고려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는 현 시점에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없다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건 행정부가 다양한 관료들을 통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I have no specific personnel announcements to make at the moment, but what I will say is that this is some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unequivocally.
구체적으로는 성김 대북 특별 대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무장관, 부장관 등이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역내에 제기하는 도전과 전 세계에 미치는 더 폭넓은 영향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테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It continues to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이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이고 인권 기록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명시된 국방 예산은 총 8,583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제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4억 1천만 달러 많은 58억 9,1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4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괌 통합 방공망 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와 차세대 유격기 NGI 프로그램에는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NGI와 관련해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추가 미사일 요격기지로 선정된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미사일 방어 요격기를 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진행 현황과 세부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선 올해 초부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이런 기류가 최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도 반영된 겁니다. 상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은 올해 들어서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최근 VOA에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함께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후한 핵전력의 현대화 사업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VOA에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처럼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 표결만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유럽연합 EU와 동남아시아연합 아세안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EU와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외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아세안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장을 완화하고 모든 유관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세안과 EU는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모든 유관국들 간 평화적인 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의 회의를 이용해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럽연합과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안보 협의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이 이달 초 철원에서 실시한 포병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일상적인 정기 실사격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포병 이사단은 어젯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제210 야전 포병 여단이 지난 5일에서 6일 담터 계곡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사단은 게시물에서 일상적인 정기 실사격 연습을 수행했다면서 발사대 섹션은 Fight Tonight, 즉 상시 전투태세 역량을 유지하고자 부대원의 지식과 역량을 상시 검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의 이번 조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당국은 당시 이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고 9.19 남북군사 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 16분 40초를 지났습니다. 호주 당국이 북한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 위협을 제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센터는 14일 발표한 국가 확산금융위험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관련 확산금융 분야에서 호주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가 확산 금융 분야에서 민감한 이중용도 상품과 지식 수출을 노리는 국가와 연계된 조달 네트워크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 조직과 연계된 국가로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한 것입니다. 확산 금융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산이나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호주가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호주에 기반을 둔 기업을 활용해 확산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꼽았는데 특히 호주 기업들이 북한 연계 기업과 합작하며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7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대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자국민을 처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호주에 여러 유령 회사를 만들고 북한을 대리해 미사일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석탄과 광물, 원유 등을 거래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에게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17년 호주에 등록된 부동산 회사의 중국 국적 고위직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허위 표기해 베트남에 수출해 호주 정부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아시아 간 무역 금융 네트워크가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광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광물을 수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북한으로 불법 원유나 정제유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확산 금융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호주의 금융 서비스나 디지털 화폐 교환소를 해킹하고 이를 악용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N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당국이 제재 회피 시도와 확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 관련 기업 2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7%가 북한 등이 제기하는 확산 자금 조달 위험 지표와 신호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대북 독자 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이 호주의 정밀 금융 제재를 회피할 잠재적 위험도는 3단계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관련된 확산 금융 활동의 잠재적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 외교 관계에 영향을 주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영내 불안정은 호주의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군사안보와 재해 대응 부문에서 한국과 폭넓은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는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협력 관계라며 한국이 대북 압박과 무기 수출을 노리고 나토 대표부를 설치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달 개설된 한국 대표부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4일 BOA에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며 2005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나토 대표부 신설을 맹비난한 데 대한 나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한국의 나토 대표부 개설에 대해 나토를 반공화국 압박 공조에 끌어들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이 나토 대표부 설치를 계기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나토와 한국 간 공조는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며 대결광들의 추태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방어, 재난구호 등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 2011년 모두 나토 파트너 국가를 초청해 대표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고 우리는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로 한국에 앞서 이들 3개 나라는 이미 대표부를 설치하고 주 벨기에 대사가 나토 대표를 겸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2개월 만에 승인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윤순구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가 주 나토 대표부 대사를 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김정은 정권의 무능한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과 경제 지표에서 모두 마이너스, 즉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경 봉쇄를 풀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를 무시한 채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인데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작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3.8% 수량으로는 약 18만 톤 줄어든 451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주된 이유는 가뭄 등 기상요인을 꼽았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쌀의 경우 9만 톤 감소한 207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벼 생식 생장기인 7월 온도가 낮고 일사량이 부족해 알곡수가 많지 않았고 알곡이 여무는 등숙 후기인 9월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2만 톤 감소한 157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또한 생육 초기인 4월에서 5월 평년보다 강수량이 부족해 초기 생육이 늦어졌고 생육 중기와 등숙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엔 집중호우와 햇볕 부족으로 개화와 수정장애, 등숙 불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자와 고구마 수확량은 49만 톤, 밀과 보리 18만 톤, 콩 18만 톤, 기타 잡곡 2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당국이 해마다 수확 전에 실시하는 예상 수확고 판정 결과를 근거로 평안남도의 경우 쌀은 지난해보다 7%, 옥수수는 10%에서 14% 정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안남도에 국한된 추정치이지만 농촌진흥청보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 사정을 더 어렵게 본 겁니다. 조 소장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가을이면 장마당 주고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올해는 쌀과 옥수수 가격이 킬로그램당 각각 6천원 선, 3천원 선의 전례를 찾기 힘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진한 수확량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이제 내리지 않고 지금 6천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원인이 공급 부족이거든요.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가을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예가 없었거든요.
북한 당국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곡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장법과 양정법 등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하고 해당 정령들을 채택했습니다. 농정법에서는 사회주의 농장의 정의와 알곡 예상 수확고의 판정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됐고 양정법에선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양곡 수매 등 식량 유통 과정에서 비리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손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양곡 수매와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는 문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양곡 유통 비리 단속과 척결에 나서는 한편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체계에 반하는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식량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물난리와 가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북중 교역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식량가격 폭등 등이 겹치면서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환범 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식량 통제 관리권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결국 초기에 식량에 대한 개인들의 처분권 이걸 좀 자율화시켜주는 흐름에서 다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원인은 식량 부족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 전반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최근 공개한 2022 통계 편람을 통해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9%라고 추정했습니다. 전년도인 2020년에 성장률 마이너스 4.3%에 이어 또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계속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1억 3,1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44% 줄어든 4억 9천만 달러로 추정해 3억 5,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강력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7년 마이너스 3.5%, 이듬해인 2018년 마이너스 4.1%를 기록했고 신종 코로나 사태 첫 해인 2020년엔 마이너스 4.5%로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대략 김정은 정권에서 마이너스 한 10% 역성장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2020년이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형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은 북중교역봉쇄가 풀릴 경우 북한의 내년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화물열차가 지난 9월 운행을 재개했고 중국이 최근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선 육로교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희 부장입니다.
무역이 재개가 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생산 활동이라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생산 활동이 높아지면 서비스업은 거기 플러스 알파 더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삶이 확 좋아진다거나 북한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부장은 다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 경제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세계적인 한국의 K-POP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진의 군 입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징병제도와 남북 분단 상황 등을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진의 입대가 K-POP을 악성 암으로 규정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 북한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중파 방송인 NBC, ABC, CBS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영국의 BBC 등 세계 주요 매체들은 지난 13일 군에 입대한 세계적인 K-POP 그룹 BTS의 진에 관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특히 진이 입소한 훈련소와 인근 비무장지대 DMZ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징병제도, 북한과의 적대 관계 등 분단 상황도 조명했습니다. MBC 방송은 BTS 스타 진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시작한다는 제목을 달면서 K-POP 메가스타가 핵으로 무장한 이웃 북한과의 접경 근처 신병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석진이 본명인 진이 입소한 곳이 경기도 북부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연천은 북한을 경계하는 최전방 부대가 배치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 등 여러 매체는 훈련소 앞에 직접 나가 있는 특파원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팬들의 응원, 소감과 함께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의 징병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CNN은 머리를 짧게 깎은 진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병역은 한국에서 신체가 건강한 거의 모든 남성이 28살이 될 때까지 1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는 의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진이 5주간의 기초 훈련 과정을 마친 뒤 자대에 배치된다며 한국의 예비역 병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영 생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BC 방송은 한국이 이스라엘, 타이완과 함께 세계에서 남성을 군에 징집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면제 논쟁을 전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핵실험, 폭격으로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한국은 이 나라를 방어할 군인이 부족하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7인조 남성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는 2013년 데뷔 이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싱글 1위를 차지하는 등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그룹입니다.
Hello, we are BTS. Today we are here to speak with President Biden.
BTS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14일 현재 거의 4,800만 명에 달하며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 기여한 금액만 49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이 세계적인 K-POP 메가밴드의 최고령 멤버인 진이 군복무를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적대적인 이웃인 북한과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병훈련소를 수료하면 진은 북한 접경 인근 최전방 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로 알려진 국경선을 따라 4km의 너비로 분리되어 있으며 양측 모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중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BTS 김정은과 맞붙다란 제목으로 북한군과 대치해 18개월간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진의 군생활을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BTS 멤버의 군생활이 북한에 미칠 영향보다 군복무가 스타덤보다 조금 더 지루할 수 있다며 예비역 병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DMZ에서 남북한이 싸우는 일은 극히 드물고 자살이 한국군 사망 원인 1위란 점, 최전방에서 많은 눈을 치워야 하는 등 강요된 지루함이 있는 반면 동료 애와 의무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진을 필두로 BTS 멤버들이 군에 속속 입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분단과 북한 내부도 더욱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한류를 경계하면서 K-POP을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부패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말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잇따라 채택하며 한류를 접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에도 청소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며 청소년들 속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침투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의 현격한 군 복무기간 격차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의 군 복무기간은 18개월, 1년 6개월로 10년으로 알려진 북한의 육군의 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월드팩트북에서 북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지난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는 일부 정보가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마르즈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재임 중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건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권과 선택권을 북한 당국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VOA 한국어 방송 설립 80주년 특집 다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이어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resents the 80th Anniversary Special.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온 생명의 소리.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자유정은 내 조선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방송합니다.
세계 뉴스를 보도하겠습니다. 단번 폭격 시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집합지 않은 최대 다수의 항공기는 9시간 동안이나 동경 공업 중심 구역을 폭격하였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한반도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던 1940년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국의 소리 방송은 충격이자 생명의 소리였다.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는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선전만 들어오던 한민족에게는 환희의 소식이었다. BOA는 미국군이 일본에 대해 항복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경고한 내용도 전했다.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도 이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좌저지 양양자득하야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VOA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중경방송을 인용해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이 격퇴되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한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된 기쁜 소식을 미국의 소리는 감격하며 전했다.
일본은 쿨하였다. 승리는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위하여 주동사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피가 영원히 살아있다. 평화는 또다시 한 번 이 세계에 왔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항복한 이때에 있어서 조선동포 여러분은 아무쪼록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광복하도록 하십시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던 황성수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회고했다.
꿈에나 그리던 독립이 되었구나. 언제 한국이 그 일본의 무지무지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우리가 참 감격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BOA 초대 편집주임을 맡았던 황성수는 파리에 입성하는 연합군 행진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고 고백했다.
듀골 장군이 파리 입성을 할 때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이제 전시 연구에 있은 게 바로 그 순간에 봤는데 찢어진 불란서기를 달고 뒤에 영국군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한 최신 무예를 갖춘 미국군이 왔지만은 불란서기를 든 불란서 군대가 파리 개선 먼저 들어가니까 불란서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해방은 일본에서 되지만은 한국 군대가 먼저 서울로 들어가야 우리 한국이 될 터인데 외국 세력이 들어가서 이걸 나눠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에 해방된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으로 아니라 진짜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제가 울었죠. 그러니까 해방을 기뻐하면서도 분단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은 거죠.
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는 2022년 현재 일주일에 1800시간 이상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웹과 모바일 등으로 세계 3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이다. 미국 정부기구의 하나인 USAGM 소속 BOA가 방송하는 언어의 수는 48개에 달한다.
VOA Afrique, Le Monde Aujourd'hui, à Washington.
Manera Kanaka Murie Zimbabwe, Inoue Studio 7.
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정치 선전도 강화했다. 이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쟁 소식을 전 세계에 사실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 BOA를 출범하고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로 전파를 쏘기 시작했다.
1942년 2월 24일 뉴욕시 매디슨 에비뉴 270번지의 정부 시설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독일어 아나운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다.
Ihr spricht die Stimme Amerikas. Heute und täglich.
불과 79일 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쓰라린 경험을 한 미국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방송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2년 8월 29일 한국어 방송이 출범했다.
북미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 자유정은 내 조선 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이하 시간에 방송합니다. 즉 매일 오전 7시 5분부터 봉 30분까지는
뉴욕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져 아시아로 송출됐다. BOA 80년 역사상 한국어 방송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언어의 하나가 됐다.
그때의 한국어로 방송한 아나운서는 유경상 박사, 한국에서 지역사회 개발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진목 씨, 전 국회의원 황성수 씨,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김태목 박사 이런 분이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한 어조로 미국으로부터 나아가는 미국의 소리는 이렇게 말하더니가 신두식 씨라고 지금 저 서해안에
한국어 팀 내에서 일본어 방송도 함께했다. 일본계 방송인이 준비한 내용은 한국인의 편집을 거쳐야 방송될 수 있었다.
아메리카군과 오키나와 세간이 조리쿠 작전을 강구하고
일본어 방송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중단됐고 한국 전쟁 직후 재개됐다. 11년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태평양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어 등 다른 아시아 방송도 추가됐다.
Mga kababayan namin sa Pilipinas, narito ang mga pinakabagong balita sa sanglibutan. Ito'y si Pablo.
이로써 이해 연말까지 VOA 방송 언어 수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전쟁 중 BOA는 전시 정보국 Office of War Information 소속이었다가 전쟁 후에는 국무부로 이관됐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한국어 방송은 세계 뉴스와 해설 등 시사물과 함께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미국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한 것은 일찍이 전쟁 결과로 한 것보다도 훨씬
한반도의 방송 문화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던 시절 BOA가 전하는 미국의 역사, 인물, 종교, 생활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은 청취자들에게 미국을 유토피아로, 미 국민을 최고의 민주시민으로 믿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미디어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1950년 서울의 한 일간지 조사에서는 한국의 라디오가 약 20만 대, 그중 90%가 미국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 BOA를 듣는 청취자는 주로 정부, 관리, 대학생 등이었다. 청취자가 대부분이 엘리트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하던 시기에 미국의 소리는 또 한 번 한민족에게 환희의 소식을 전했다. 1950년 4월 19일 세계적인 권위의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기적적인 우승을 한 사건을 현장에서 중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대회에 출전한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은 1, 2, 3위를 싹쓸이했다. 당시 중계를 했던 박경호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한국 선수가 1등을 하리라고 그저 기대도 했고 그래서 그 점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뜻밖의 1등, 2등, 3등이 전부 한국이란 말씀이에요. 말도 별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그 스포츠 방송이라는 게 일생에 대한 저 해본 경험이 없는데 뜻밖의 1위, 3등이 들어오니까 말은 별로 못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기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다. 거리에는 경축 아치가 세워지고 환영대회가 열렸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 세 사람을 붙들고 외교관 200명보다 더 큰 애국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불과 두 달 후 한반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했다. 당시 황재경은 워싱턴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침 소식을 고국에 전했다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여러 군데 지점에서 대거 남하한 후에 침략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을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유엔군이 방을 태세만 추월 때는 제가 울면서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공산군 수중에 떨어지자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 객관적인 전쟁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공군과 해군에 한국을 지원하라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VOA 한국어는 긴급 뉴스로 이를 방송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To listeners in the far east, we present the following important announcem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ordered American air and sea forces to give all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미국의 소리 방송국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오늘 다음과 같은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군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침입군에게 공격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인 나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게 즉시 출동해서 한 남한군을 원조하기를 명령하는 바다.
뒤를 이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해 공산군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도쿄의 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맥아더 장군은 퇴치 작전과 함께 산하에 한국어 방송을 개설하고 전쟁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더 보이스 오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즉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이었다.
한국전의 작전 통제권을 가진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7월부터 한국의 KBS에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를 중계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로 VOA 방송의 10분짜리 국제 뉴스는 1973년까지 20여 년 동안 아침과 저녁 한국 내 방송국들을 통해 중계됐다. KBS의 다른 주파수에서는 저녁 방송 30분을 모두 중계하기도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뉴스와 현지 보도를
처음 KBS에서 시작된 중계는 기독교 방송, MBC, 동양 방송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남한의 라디오 보유자는 거의 모두가 VOA 청취자가 됐다. 이로써 전쟁 중에는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에서 몰래 듣는 VOA와 VUNC가 한국민들의 유일한 소식통이었고 길잡이였다. 오랫동안 한국어 방송에서 일하고 최초의 한국인 책임자인 한인섭 국장도 젊은 시절 비오의 전쟁 소식을 숨어서 들었다.
도남동 지하실 대청마루에서 라디오를 아버지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들었고요. 15살 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소리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네네. 어떤 호기심, 일종의 동경심 이런 거가 생겼고요.
전 KBS 평양방송 아나운서로 일하던 중 전쟁을 당한 강창선도 북한에서도 몰래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북 동포들도 역시 이 미국의 소리를 지하실에서 또는 이불을 쓰고 몰래 듣던 기억이 선스럽습니다만 이때 미국의 소리만은 사실 그대로를 거짓없이 방송한다. 믿을 수 있는 방송이다. 신빙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것이 아마 전 세계에 인식된 미국의 소리의 한 위력이라고 생각되는데.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1947년 미국에 왔다 VOA에 스카웃된 한국어 방송의 홍일점 호기수 아나운서는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를 인터뷰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호기수 여사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인터뷰했다. 2022년으로 96세를 맞은 호 여사는 뉴욕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찾아가 맥아더 장군을 인터뷰한 내용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님께 이래서 고맙다고 그래요.
호기수 여사는 자신이 미국의 소리 아나운서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 있던 가족이 인민군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가슴 아파했다.
약 3개월 후 서울에는 다시 태극기가 올라갔다. 황재경은 인천 상륙 작전 때보다 더 신나는 방송을 한 적이 없었다며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북한 공군의 미국이 조종사 망명이라는 세계적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의 노금석 대위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신의 제트 전투기인 미그 15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김포공항으로 망명했다.
소련제 미코얀 미그-15는 한국전쟁 중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공산진영의 주력 전투기로 전쟁 중 압록강 상공에서 자주 미국 폭격기들을 위협했고 미국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다.
미국은 미그-15기의 기밀을 제공하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당시 부통령까지도 녹음석을 만나 그의 용기를 치하했을 만큼 그의 망명은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행운이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녹음석 씨는 2022년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진짜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고 말했다.
노금석 씨는 미국에 정착한 다음 한때는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다. 노 씨는 자유의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문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명소를 둘러보며 느낌발을 들려주었다.
자기 일기가 내가 뭘 했느냐. 미국 신문사를 가서 국회에서 내 감사원이 어떤가 하고 또 미국에서 어디가 여기서 거기 가고 그것을 거기다 녹음해서 방송에 보내준다.
지금까지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시대를 초월한 진실 보도의 추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6년 12월 15일 미국 만화 영화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가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상업미술의 뜻을 두고 광고 만화 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새로운 캐릭터 미키 마우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빨간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장갑을 끼고 큰 귀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생쥐 모양을 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는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외에도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여러 만화 영화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월트 디즈니가 하루는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를 타는 게 전부인 놀이공원을 보고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만화 영화 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월트 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 폐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37년 12월 15일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가 태어납니다. 서기 37년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소 아그리피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로가 태어났을 당시 로마 제국은 외삼촌인 칼리굴라의 집권기였고 네로의 아버지는 네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네로의 어머니는 숙부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의붓동생을 제치고 17살의 황제로 취임합니다. 집권 전반기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복동생을 살해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4년 여름 10일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 대학살한 것입니다. 68년 3월 로마의 속주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원로원마저 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곡물 공급지였던 아프리카에서의 봉기로 곡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은 점도 네로 몰락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4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사면초가에 몰리자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